이 시간은 조금 전 봉독한 전도서 31장 10절에서 31절 말씀 중심으로 가정의 달 네 번째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로 크리스천 결혼의 소명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약 12년 전에 신문기사에서 이 시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최고의 칭찬은 훌륭하다, 참 훌륭해 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전 시대의 최고의 칭찬은 착하다, 선하다 였는데 이제는 바뀌었다는 것이 그 기사의 요지였습니다. 훌륭하다는 말은 그의 행실과 공적이 대단하다는 그런 의미이죠. 그런데 이것의 반면에 착하고 선하다는 것은 그의 외면적 평가이기 전에 그의 내면, 곧 그의 마음에 대한 평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사를 읽었을 당시에 그 시대의 최고의 칭찬이 훌륭하다는 견해가 그 시대를 바르게 해석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시에 착하다, 선하다 이런 말은 더 이상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0년이 넘은 오는 날 훌륭하다라는 말은 점점 듣기 힘든 말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도 많이 바뀌지요. 오히려 착하고 선하다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해도 좋은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 좋은 사람이다 라는 말이 다시 칭찬으로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난 10년간 대기업과 재벌들, 대형교회와 조직들, 또 국회와 정권자들에 대해 좋은 점들도 많았지만 특히 실망을 했던 그런 것으로 인해 겉으로 드러나는 소위 훌륭한 공로만을 가지고 감탄하는 시대가 지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모습, 그리고 마음씨가 착한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숙한 여인을 소개하셨죠. 현숙하다는 표현은 어질현자에 맑을 숙자로 적는데요. 여성의 바람직한 마음가짐을 가리키는 용어가 현숙하다입니다. 그 뜻은 착하고 맑다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번역된 원어로 돌아가서 그 표현을 보면 훌륭하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번역이 됩니다. 참 다방면으로 쓰이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가 군대를 묘사할 때는 군대의 위엄을 뜻하고요. 군사들을 묘사할 때는 용감하다라는 의미로 나타납니다. 물질을 묘사할 때는 풍요로움을 뜻하는 단어이고요. 일반 사람들을 묘사할 때는 모자란 부분 없이 훌륭하다, 가치롭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현숙한 여인이 훌륭한 여인이라고 번역을 해도 적절한 번역이 됩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 사람을 묘사하는 단어가 되었을 때 그의 겉으로 드러난 행실과 공로만으로 그 사람을 훌륭하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훌륭한 겉모습을 일으킨 그의 바르고 청결한 마음, 그의 속사람의 상태를 평가하는 그런 단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훌륭하다라고 하면 더 직결하기 적절한 그런 표현이 되지만 현숙하다, 착하고 맑다라는 번역도 아주 적절한 번역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겉으로 드러난 화려하고 대단한 모습만으로 감탄하려 하지 않는 이 시대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속의 이 여인은 참으로 훌륭하고 바람직한 인물로 더욱 받아들여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5월 지난 4주간 가정의 달의 의미를 살려서 가정의 개념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와 오늘은 결혼이라는 관계 속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고 가정의 달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또 부모와 자녀에게 주신 소명의 말씀은 그 사람들에게만 유익한 말씀이 아니라 모두에게 유익한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말씀 속에, 그러니까 아내를 향한 말씀, 자녀들을 향한 말씀, 이런 말씀 속에 우리 모두가 받드는 구원의 은총이 있고요. 또 우리 모두가 받드는 성도의 소명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이 현숙한 여인상처럼 나도 소명의 사람이 되겠노라 라고 하는 소망과 목적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일상의 자리에서 그 믿음과 수고를 받들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기쁨, 또 확신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구약에서 시가서와 지혜의 글에 속한 잠언 말씀이지요. 그리고 잠언서를 마치는 마지막 말씀을 오늘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현숙한 여인을 소개해 주시는데 이것은 어떤 특정한 한 여자라는 의미보다는 여성상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바람직한 여성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 현숙한 여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에 대해서 잠깐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언서 그 주석을 쓴 여러 학자들 중에 윌리엄 반 게메런이라는 박사는 구약에서 지혜를 추구한다는 것은 일반 사회에서 사람들이 지식을 얻으려 하고 좀 더 적절한 방법들을 터득하려고 하는 이런 사회의 모습이 아니라 구약에서 지혜를 추구한다는 것은 성결을 추구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약에서 지혜로운 자는 거룩한 자예요.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은 거룩함을,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결함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평가는 시작과 과정이 어떻든 훌륭한 결과물을만을 만들어내면 된다라는 이런 사람들의 평가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란 10여 년 전 최고의 칭찬이었던 그런 훌륭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오늘 바뀌고 있는 최고의 칭찬처럼 악하지 않고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라는 의미도 아니지요. 성경은 이 세상에 착한 사람이 없다고 하십니다. 선천적으로 착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속량하신 사람입니다. 그의 죄값을 하나님께서 지불해 주시고 그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 사람이고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이해 주신 후에 그의 삶을 성결하게 거룩하게 빚어주고 계시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빚어내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주님께 공개하고 성화의 과정을 밟아나가는 이것을 목적 삼는 사람이 성경에서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현숙한 여인에 대해 우리는 그의 훌륭한 행실을 봐야겠지만 그 행실만을 봐서는 안 되고요. 오늘 본문에서 엿볼 수 있는 그 행실 뒤에 그런 행실들을 열매로 맺는 그의 마음,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의 속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행실만을 보게 되면 결국 바른 아내가 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내야 한다라는 엉뚱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이런 행실을 낳고 있는 그의 속사람은 어떤 변화를 받고 있는지 그곳에 집중을 하자면 오늘 본문을 더욱 바르고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증거된 여인은 가족이라는 그 틀 속에서 아내와 어머니이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하나님께서 그녀를 현숙한 아내, 현숙한 어머니라고 소개하지 않으십니다. 현숙한 여인, 현숙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각각 삶에 대한 자신의 어떤 고유의 틀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속한 가족관계가 있고요. 내가 종사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더불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내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적으로, 사회적으로 원만하고 풍부한 그런 면이 있는가 하면 또 궁핍한 부분들을 함께 떠안고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 어느 두 사람도 서로 똑같은 삶의 틀 속에 있지 않습니다. 각자 자신의 고유의 삶의 틀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여인이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보인 그 속사람과 겉사람의 모습이 그와 틀이 다른 나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러한 훌륭한 모습들이 나의 틀 속에서는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지, 나는 어머니와 아내도 아니고 나는 여성도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남성으로서 나의 그 고유의 삶에서 이분이 추구했던 이런 믿음이 어떻게 추구될 수 있을지,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한 특정한 사람의 틀을 잡아주시고 그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보여주셨거든요. 우리는 이제 이것을 배워서 나의 틀로 옮기는 그런 노력과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시는지 그 이유를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스스로 거룩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거룩한 은혜에 반응을 하면서 그 결과 현숙한 여인으로 변해갔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어떤 은혜에 이처럼 반응해서 현숙한 여인이라는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인지 남은 시간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이 현숙한 여인은 구원자의 복을 입고 있습니다. 복을 받은 여인이고요. 복을 입은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이 몇 구절이지요? 10절부터 31절까지니까 22구절입니다. 성경에서 22구절로 된 시의 형태의 말씀을 보시면 예사롭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22자이고요. 시적으로 정리가 된 말씀 중에 그 22자의 한자 한자씩을 그 문장의 첫 알파벳으로 사용해서 시를 쓴 그런 말씀들이 특히 시편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크로스틱 시라고 부릅니다. 영어는 이제 A, B, C, D, E, F, G 이렇게 되고 우리는 가나, 다라, 마바사, 기역, 니은 이렇게 나가는데 히브리어는 알렙, 베이트, 기말, 달렛, 헤이, 바, 자인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발음으로는 아 발음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브 발음, 비읍 발음, 기역 발음, 디귿, 히읗 그리고 우리에게는 없는 V, Z 이런 발음들로 이렇게 알파벳이 나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10절은 그 아 발음으로 나는 그 알파벳으로 시작해요. 알레프로 시작하고요. 11절은 베이트, 비발음이 나는 그 알파벳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22구절로 이루어져 있는 오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점을 우리가 모르고 이 말씀을 볼 때 아무런 어떤 순서 없이 나열된 이 사람의 그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을 나열을 하고 있는 순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그 순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중에 그러니까 알파벳으로 나열이 된 이 내용 속에서 이 여인이 입고 있는 옷을 가리킨 표현들이 적어도 세 번 나오는데요. 17절에 나오고 22절에 나오고 25절에 나옵니다. 17절에 하나씩 보시면 17절에서는 힘으로 허리를 묶는다 또는 힘있게 허리를 묶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의 직역을 보면 개역 개정에서 고친 것보다 개역 한글에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번역이 더 적절합니다. 허리를 묶는데 무엇으로 묶었는가 하면 힘으로 묶었다고 합니다. 힘으로 허리를 묶는다. 이런 표현입니다. 22절의 표현은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었다 라고 되어 있고요. 25절을 보시면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이 옷을 입은 모습이 비유로 세 가지 구절에서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입고 있는 옷을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17절에 힘으로 허리띠를 둘렀다, 허리를 묶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힘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구약시대 때 이 말씀을 처음 받았었던 그 사람들이 이 단어로 기억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힘으로 나를 둘렀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나의 힘이라면 그러니까 제가 어떤 육체적으로 힘을 키우고 정신적으로 힘을 키워서 그 힘으로 저의 허리띠를 둘렀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 여인은 현숙한 여인으로 자랑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을 바른 삶이라고 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누가 힘을 자랑한다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허리를 둘렀다라는 말씀이 시편에서 반복적으로 나오지요. 그런데 시편에 가기 이전에 출애굽기 15장에 가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을 때 그 직후에 모세가 홍해 저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그 노래가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5장에 가셔서 제가 2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그 노래의 시작에서 출애굽기 15장 2절 한 구절에 모세의 노래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 우리 이스라엘의 힘이시다. 얼마나 적절한 찬송입니까? 조금 전에 건너온 그 홍해, 조금 전에 얻은 구원,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스스로 행하지 못했던 구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힘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이 자신의 힘을 믿고 의지했다면 성경에서 그를 현숙한 여인으로 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이 여인은 현숙하고 현명하며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구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힘으로 허리띠를 두르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구원을 의지해서 일어났을 때 이제 팔에 힘이 생겨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들을 했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시면은 능력과 존귀라는 표현이 나오죠. 25절 우리 돌아가서 보면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라는 표현입니다. 시편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힘과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존귀하심, 이것을 내가 기뻐하고 찬양할 때 이것으로, 이런 찬양으로 나의 옷을 입고 일어난 모습입니다. 그리고 22절, 그 중간에 있었던 22절이 그 옷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입니다. 여기서 이 여인이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었다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입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세마포와 자색옷, 옷감이 그의 옷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의 옷은 세마포와 자색옷이다. 이 여인이 스스로 그 옷을 입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옷을 주신 것입니다. 세마포로 상징된 것, 자색옷이라고 상징된 것으로 그녀를 덮어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세마포라는 것은 아주 고운 실을 가지고 고단계의 기술로 짠 옷감입니다. 자색옷이라는 것은 자색으로 물들인 옷감으로 짠, 죄송합니다. 자색으로 물들인 실로 짠 옷감이지요. 그런데 실을 물들이지 않고 그냥 빨리빨리 옷을 만들어내면 그냥 무색의 옷이 나옵니다. 그리고 옷감에 이제 물을 들이려고 했을 때 1차적으로 원색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런 원색들. 색을 섞지 않고 그 색으로 그냥 물들여가지고 실을 만들어서 옷감을 짜면 이제 그 색 옷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자색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자색은 적어도 두 가지 색상을 또는 세 가지, 네 가지 색상을 더해서 색을 적절하게 맞춰서 아름다운 색을 내고 그것에 실을 물들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단계가 더 요구가 되는 그런 옷의 제작을 우리에게 나타내고요. 손이 많이 가는, 그래서 더욱더 값이 나가는 그런 옷감이 자색옷입니다. 성경에서 세마포와 자색옷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그 말씀들을 찾아보면 한마디로 부요한 사람들의 옷이에요. 왕궁에서 입는 옷입니다. 현숙한 여인, 그의 옷이 이처럼 부자들이나 입을 수 있는 옷이라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현숙한 여인, 그녀는 명품녀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요한이 있는 광야로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려고 나갔느냐?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려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세례 요한 나의 종은 부드러운 옷을 입지 않고 거친 옷을 입고 사람들이 살지 않는 황야에서 살았던 사람이다. 왜 그를 보러 갔느냐? 복음을 듣기 위해서 가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우리가 복을 받으면 명품으로 몸을 두를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이 여인이 정말 물들이지 않고 굵은 실로 짠 투박한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해도 그는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를 덮어주시는 그런 아름답고 영원한 옷을 허락받고 그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에서 구원을 옷으로 표현할 때가 많았지요. 우리 두 말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말씀인데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제가 22절부터 24절까지 세 구절만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의 구원과 성결을 이렇게 새 옷을 입는 새 사람의 모습으로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또한 구절은 계시록 21장인데요. 성경 거의 끝나기 직전에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계시록 21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서 우리 번역에 단장했다라고 번역된 이 부분이 바로 옷을 입고 치장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은 이미 최상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가 헐벗었다고 해도 우리는 이미 최상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명품 옷도 우리의 타락한 추한 모습을 가려줄 수 없습니다. 이 시대에 어떠한 의로운 행실로도 우리의 추한 모습을 가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자, 그의 아들의 피로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구원의 옷이 있는데 그 구원의 옷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가려주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그런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은 바로 그러한 새로운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새로운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이 여인처럼 우리도 하루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하루 중에 또 하루를 마치는 시간에 구원의 하나님을 통해 얻은 구원의 혜택들을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나가도록 합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숙한 여인, 훌륭하고 거룩한 사람의 모습이고요. 그가 입고 있는 옷을 우리도 입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현숙한 여인은 구원자의 옷을 입고 있고요. 둘째로 현숙한 여인은 구원자의 마음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 잠언서를 연구하는 그런 주석들을 보면 잠언서에서 말씀하시는 지혜의 세 가지 단계가 있다는 것을 일관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지혜를 받아요. 둘째는 지혜를 내 삶에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삶이 그 지혜로 인해 변화했습니다. 오늘 현숙한 여인, 이 본문의 여인에게서 이 세 가지 단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지혜를 적용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나를 기뻐하시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분이 이 여인의 힘이 되고 있고요. 이 여인의 능력과 이 여인이 날마다 두 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존귀함이 되고 있어요. 그가 지속적으로 이 지혜를 적용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데 곧 구원자가 그를 향해 가진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마음을 기억하면서 자기 주위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타인들을 대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죄 많은 우리들을 대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는 한 가정에서 아내와 어머니로서 12절을 보시면 남편에게 악이 아닌 선을 행하고 있죠. 28절에서는 자녀들에게 최상의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 어머니 참 신실하신 분이시고 가정을 잘 일구어 가셨습니다. 잘 매니지해 주셨습니다. 자녀들의 칭찬을 받습니다. 29절에서는 남편에게서 최상의 칭찬을 받습니다. 나아가서는 마지막 구절에서 그 온 동네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모습을 기억하게 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단 한 명도 잃지 않고 제가 지켰습니다. 끝까지 그들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던 주님의 모습이 이 여인에게도 비춰집니다. 나에게 주신 그 가정, 또 내 가정에서 나에게 주시고 맡기신 나의 남편, 나의 자녀들, 또 15절을 보시면 그 집안에는 여종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종들을 매니지해주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일거리들을 쥐어주는 그런 아주 훌륭한 매니저의 모습도 우리가 그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그 집안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잠시 후에 다시 보겠습니다. 결국 이 모습들을 보면 이 여인의 목적은 자신의 안락과 자신의 편의가 아닙니다. 집안에 여종들도 있었어요. 몸종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편하려고 그들을 부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목적은 가족 전체, 가족을 이루고 있는 그 모든 집안 사람들 전체의 안락과 편의입니다. 나에게 속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 모습 안에서 구원자의 마음이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상에서 구원자의 마음은 결정적으로 19절과 20절에서 비춰집니다. 19절과 20절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시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19절과 20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간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19절에서는 손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무엇이 손에 들어있어요? 20절에서는 그 손을 펴입니다. 그렇죠? 손이 주제가 돼서 19절에서 무엇을 손에 쥐고 있습니까? 손뭉치와 가락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손뭉치와 가락이라는 것은 배틀을 이제 이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배를 짜는 기계를 돌리는 모습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에게 속한 가족을 위해서. 가족도 입히고 또 나아가서 그것을 팔아서 또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손을 놀리고 있죠. 그런데 20절에 반전이 있습니다. 배틀을 잡았던 손을 펼칩니다. 누구에게 펼칩니까? 주위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위해서 펼칩니까? 나의 가진 것을 그들과 나누기 위해 손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구원자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념에 사로잡혀서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나에게 맡긴 사람들은 딱 이 사람들이다 라고 내가 그냥 내 마음속으로 선을 그어놓고 그들만을 위해 수고하면 나의 목적이 끝났다. 나는 나의 도리를 다했다 라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눈을 뜨는 그 첫 시간,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됐지.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어느 정도 부담이 옵니다. 그런데 그 부담보다도 더 크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과 복음의 감동입니다.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이 부담적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많은 부담이 있지만 그 짐에 무게가 있지만 그 무게를 적절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기쁨과 복음의 감동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까지 가셨구나 그 기쁨과 감동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우리를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날마다 눈을 뜨고 호흡하면서 생활을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이 사실을 잊고 산다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두 가지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의인의 길, 악인의 길, 두 가지 길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렵지만 간단한 것, 간단하지만 어려운 것, 그러니까 눈 뜨는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내가 그분을 통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생각하면서 감동과 기쁨을 회복할 때 우리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일구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죄인들을 정죄하지 않고 궁핍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구원자께서 나에게 베푸신 것을 나누어주는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쉬운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분주하게 살고 있어요.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도 어떤 목적에 사로잡히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 목적만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죠. 영어 표현에 터널 비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터널 안에서 반대편을 보는 그런 모습. 반대편에 보이는 것은 동그란 안에 들어온 그 한 장면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방 옆에 있는 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의 목적이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한 가지만 보고 터널 비전으로 나가는 그런 성향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루를 구원의 감동과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면서 시작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삶을 살고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마음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나누어 주려고 하는 믿음의 행동들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편의를 위해 열심히 사는 삶이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값진 삶이 있습니다. 내가 통치하고 모든 것에 대한 결제가 나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아주 완전하게 컨트롤하는 그런 삶보다도 더욱더 값지고 바르며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분의 눈길을, 그분의 인상을, 그분의 복음과 그분의 평화를 나누기 위해 사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숙한 여인은 구원자의 의를 배우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그분의 의로우신 삶을 이 여인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잠언에서 지혜를 받고 지혜를 적용하면서 지혜로 변화된 삶. 이 여인은 지금 변화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화되어 나가는 삶이지요.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의 아내와 어머니 된 여인을 예로 삼으셔가지고 훌륭하고 지혜로우며 신실한 사람의 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 여인들은 남성 우월주의가 강하게 자리 잡힌 사회에서 스스로 힘을 발휘하기 어려웠던 사람들입니다. 가정에서는 리더십의 제1순위의 위치에 있지 않고 남편의 리더십을 보필하는, 서보디네이트하는 보필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예요, 가정에서. 그런데 이 여인은 가정에서 자신의 행실을 제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실을 제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보필하는 자리와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충실하게 해나가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훌륭한 남성상이라고 해서 이 잠언서 말씀을 마치셨다면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들에게는 그런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리더십에 대한 그 제일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리더십을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마음껏 발휘할 수 있죠. 사회에서도 남성 우월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자기가 실력을 갖추고 하면 자기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남자로 보여주셨으면 우리가 이만큼 깊게 생각을 못하는데 여자라고 하셨어요. 여자를 하나 세워주시면서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여인은 제한이 많은 사회에서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제안을 제안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기독교 가정보다 훨씬 더 제한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여성을 제한시키는 그 일반 사회에서도 법과 관습을 탓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법과 관습에, 그 망가진 법과 관습의 울타리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들을 열심히 해나가는 여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남성이라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여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묵상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부당하게 제재를 당한다면 항의하고 맞싸우고 사회의 시민으로서 가정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하는 수고마저도 저버릴 때가 있습니다. 왜요? 반항하는 거죠. 잘못됐다고 하고 반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당하게 제재들을 당하고 있다면 제재의 울타리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법과 잘못된 제도는 개선이 되어야 하죠. 그런데 개선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선이 되지 않는 그런 망가진 울타리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일들을 찾아나가는 적극적인 자세가 신실한 우리들이 보일 수 있는 자세인 것입니다. 또한 이 여인에게서 비친 의로운 삶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그가 얼마나 오늘뿐 아니라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지입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권한 안에서 집안일을 경영하는 그 모습을 보면 불필요하거나 낭비적인 투자가 없습니다. 투자는 오늘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일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투자라고 해서 다 잘된 투자가 아닙니다. 낭비적이고 심지어 무지개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투자들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 여인의 투자는 이런 무의미한 투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실까요? 그가 왜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합니까?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아 이것이 이득이 있는 장사구나 라고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않는다. 무익한 투자가 아닙니다. 잠을 줄이고 그 시간에 이를 위해 전념하는 모습은 유익한 투자였습니다. 21절로 돌아가서 그 집안 사람들이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안 사람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홍색 옷이라는 이 단어가 홍색 옷뿐만이 아니라 두 겹 옷이라는 그런 뜻으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옷이 두 겹 옷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두 겹 옷이라는 의미로 이 홍색 옷을 보면 이 구절의 의미가 확 들어옵니다. 눈이 오더라도 두 겹 옷을 입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두 겹 옷을 언제 만듭니까? 겨울에 만듭니까? 아니겠죠. 눈이 오기 전에 여름말 가을이 올 때 온 집안 사람들이 겨울에 입을 두 겹 옷을 이 여인이 만듭니다. 한여름에 반팔을 입어야 되는데 두 겹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위 사람들이 웃을 수 있죠. 왜 지금 이런 옷을 언제 입으려고 지금 이러느냐. 이건 오늘 입을 옷이 아니에요. 몇 달 후에 입을 옷이에요.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눈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내다보면서 준비하는 모습, 이것 또한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의로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 모습을 반복하면서 25절에서 우리가 휙 지나가 버린 말씀이 있습니다.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그 뒤에 후의를 웃으며, 후의를 웃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미래를 내다보면서 웃는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여유입니다. 왜 이런 여유를 갖습니까? 지금 내가 예비해 놨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갖추어 놨기 때문에 미래의 시간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안달하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지금 이 순간의 목적, 이 순간의 쾌락, 지금 이 순간의 만족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좀 더 내다보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지만 더 궁극적인 그 교훈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미래가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영광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영광의 비전입니다. 다가오는 미래의 영광,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코앞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 내가 주님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환영을 받기 위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겠지? 생각하고 미래를 위해 예비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여인의 모습처럼 이 바른 기독교인의 상처럼 주님을 경외하고 또 주님 앞에서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고 힘을 얻어 살아가는 이 삶을 반복할 때 우리는 장차 주님께서 올 것이라고 확실히 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심판의 날, 샘하실 날, 그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그 날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가 오늘도 믿고 기뻐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한 여인상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화해 가면서 전심으로 수고하여 빚어져 나아가야 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성인이 되면서 삶의 틀이 바뀌고 더욱 확실해지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면서 더욱 삶이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삶이 복잡해져 나가면서 더욱 제한적이 되어가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결혼하면 묶여버리고 아이를 낳으면 묶여버리고 한 직장에 내가 마음을 커밋하면 거기에 묶여버리고 제한적인 것을 피하려는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나를 제한하는 나의 어떤 활동 영역을 제한하는 곳으로 기꺼이 들어가 그 모든 것을 이제 더 이상 제한적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그 울타리 속에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 충성을 하는 삶 바로 이것이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번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가정의 틀 속에서 주신 이 귀한 말씀들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구원의 옷과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주님의 의를 받들고 주님의 의를 따라가며 그 의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면 즉시 기억나는 이 잠언서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이 한 여인이 겪고 또 이 한 여인이 감당하는 이 삶을 저희들에게 비춰주시면서 이 모든 것이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삶이라는 것을 제시해 주셔서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기뻐하고 그것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여인의 삶이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원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을 대해 나가는 이 여인의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수고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 여인의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적절하고 의미 없는 투자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쏟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한 미래를 내다보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또 훗날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그 나날들에 대해 웃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가정을 사랑해 주시고 가족의 일원들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 달 동안 받은 모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저희의 가정들을 그리고 이 교회를 더욱더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신실한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